오늘 저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됐을 때부터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신뢰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 자세가, 믿음의 자세가 신뢰의 자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보여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신뢰의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신뢰하는 자는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신뢰하는 삶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다, 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맡긴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맡긴다, 누구한테 넘겨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맡긴다는 그런 히브리적인 원어는 던진다, 굴려보낸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사를 하나님께 굴려보낸다, 던져버린다는 거죠. 더 이상 내가 그 행사에 대한 어떤 권리나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않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사를 하나님께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의뢰한다고 했다가 얼마 있으면 또 내가 생각하고 또 그것에 잡혀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릴 정도로, 굴려보낼 정도로 우리가 그 행사를, 더 이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이 권리, 나의 행사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합니다 까지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보내드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보내드린다, 이것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경영하는 것, 너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사를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는 행사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행사가 뭡니까? 행사는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특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행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보면은, 영어로 보면 whatever you do, 무엇이든지 네가 하든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이 행사입니다. 특정 부분, 특정 영역에, 특정 활동, 특정한 일이나 문제가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 속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전반적인 나의 삶 그 자체가 행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의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으로만 이게 맡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의 이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경영하는 것,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들, 좀 기도하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여호와의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지는 건가요? 성경은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냥 단순히 맡깁니다 한다고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행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말이 뭐겠어요?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설사 잘못됐어도 그것은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깨끗하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justify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쉽게 아 그것이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반면에 사람의 행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여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그 행위가 모두 깨끗하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속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셀렉트를 받을 때, 그 이새 아버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형들이 다 지나갑니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멋있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 하나님 기름을 부을까요? 할 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중심을 본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되어지는 행위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숨겨져 있는 그 숨어있는 동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숨어있는 그 동기, 보이지 않는 속사람, 그 속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너희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거, 이 심령을 감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타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 달아본다, 무게를 달아본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재어본다, 측량하고 무게를 재어본다, 달아본다, 이런 언어에서 의미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감찰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령,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숨은 동기를 달아본다는 거예요. 재어본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바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 그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다고 해도 그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그런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판단하시고 달아보시고 재어보셔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다고 깨끗하다고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 행사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깨끗한 행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 보기에 옳다고 깨끗하다고 내비쳐지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 옳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깨끗하다,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깨끗하고 정당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손을 씻는다든지 어떤 리추얼, 어떤 의식 같은 거를 내가 하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정결 의식에 따라 어떤 리추얼, 어떤 의식을 하면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깨끗함,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것만을 보았다는 거죠. 반면에 그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 숨어있는 내면, 속사람에 대한 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숨어있는 동기, 내가 왜 그 겉으로 행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숨어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속사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질타를 받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아주 경고를 많이 해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자기를 보는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여호와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심령을, 숨은 동기를 감찰하고 판단하시고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질에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행위가 깨끗하구나, 옳구나, 이것을 판단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감찰하심을 당할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깨끗하게 살고 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분이 몇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인간의 약점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절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료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근데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는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그 의료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이 깨끗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씻는다 정도 이상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클린 이상으로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 purify, 정화시키는 거, 본질이 달라지는 이 정화 작업, 죄와 관계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깨끗합니다. 죄의 어떤 죄가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제 은총으로 인해서 정화되는, 정결케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사제의 은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도 깨끗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자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해주십니다. 이런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때, 올바로 되어질 때, 그때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정결함, 하나님이 주신 사제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굴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의뢰하시고 전폭적인 의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성취되어진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되어야 할 선행 조건이,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정결케 되어지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여러분의 행사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인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각기 피조물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 목적과 이유가 성취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 어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온갖 것을 창조하신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 어딘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뜻이,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무조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삶이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게 되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에서 악인의 존재를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거나 악을 조장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악인도 자기 악행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아니면 악인이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그리고 저렇게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악을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악을 생각할 때 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예요. 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의 조성자라고,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심지어는 악인이 악행을 하는 것을 보고 왜 저런 일을 계속 되어지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 불평의 태도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지면, 신뢰하는 자로서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된다고 시편 37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시편 37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행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불평합니다.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저런 어떤 행악자를 그냥 놔두실까? 그리고 왜 행악자가 형통한가? 행악자가 형통하는 걸 보고 우리는 마음에 질투하기도 합니다. 시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 행악자들이 악인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태도는 불평, 질투, 시기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 주님의 뜻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적당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피조되었다,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복할 따름이,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아사베 시에 이런 이렇게 악인들 때문에 실족하고 질투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자기가 악인의 형통함을 봤대요. 그 오만한 자를 보고 질시했다, 질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니까 저희의 죽은 때로 또한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악인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악인의 형통,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니까 너무 이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그러므로 교만이 저의 목걸이요 강포가 저의 입은 옷이라고 합니다. 17절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불평하다가,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다, 그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저희 결국, 이 악인들의 결국을 말하는 거죠.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은 나이다.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림으로 전멸하였나이다. 파멸에 던지셨다. 전멸하신다. 결국은 전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에 심판하지 않으신 분이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는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73편 23절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도 나는 괜찮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영광으로,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야 라고 확신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맨 처음에 시편 73편은 그는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질투로 악인에 대한 불평과 질투심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실히,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불평할 때라도, 질투할 때도 있어요.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이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질투,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why? why? 왜? 오, 아니면 why me?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길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신실히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도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to fear God. 이 fear라는 말은 문자적인 그런 단순한 공포, 공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에 합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동의하며 철저히 주님의 뜻과 함께 하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경외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여호와 경외 사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to fear your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분명 거기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심판받고 우리 심령을 볼 것입니다. 판단할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주 앞에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었어요. 특히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자기들이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산 것 정반대되는 삶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갈대 우리에서 우상, 자기 아버지 데라와 더불어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그가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이상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 이분이 내가 경외해야 할 그분이 하나님이 돼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상이 내가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세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 행진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 순종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 뭐라고 되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옵니다.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요? 죄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악인지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도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는 도대체 악인지 선인지 모릅니다. 기껏해야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 선밖에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다면 도덕적 선을 우리가 깨닫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하는, 세퍼레이션하는, 죄로부터 멀리하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 도덕적 완결을, 무결함, 도덕적 무결, 무결점, 무결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도덕적으로 완결, 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라, 죄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 죄악된 삶이 죄가 죄로 인정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를 탑습하지 않냐고, 이제는 죄와 타협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서 과감히 죄로부터 이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죄로부터 떠나는 삶이에요. 죄로부터 떠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도덕적으로부터 내가 이거 완결 무결해야 되고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하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예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제일 베스트 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악에 떠나게 되는 그 악에서 떠나게 되는 그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나게 될까요? 우리가 노력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될까요? 오늘 어떤 유형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 악에서 떠나는지 를 6절 초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악에서, 죄로부터 분리하고 떠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가 뭘까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긍휼, 뭐 loving kindness, mercy,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함, 자비, 긍휼, 한결같은 사랑, 뭐 이런 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속성은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엄격히 인자,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의 그런 어떤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요, 의미입니다. 이 인자는 인간이 가질 수 없어요. 이 인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를 이제 신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고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긍휼,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로 인하여서 인간이 속하게 된다. 여러분, 속하게 된다.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속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atoned, 여기 atone이라고 돼 있어요. atone. 이 atone이라는 말은 atonement, sacrificial atonement, 희생적 구속. 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어떤 종의 신분에 있어서 그 죄의 속박, 이 종으로서의 속박을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종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그 누군가가 그 종의 속박을 지불해 줄 때만이 그의 속박으로, 그 종으로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가 대속받을 수 있습니다. 속박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구약성에서는 어떻게 그 속박이 자유케 되었죠? 짐승 제사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너의 죄가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속박받으리라. 그걸 가르쳐준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이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속박에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진리 말씀, 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 속하고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대속해 주시는, 구속해 주시는 그 은총, 그 진리,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고 속하게,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자와 진리로 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렇게 죄악이 속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다라고 6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때 가장 중요시 두고 싶은 설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총, 그거 외에 우리가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속함을 받았을 때, 인자와 진리로 속함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죠.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악이 속하셨습니까? 구속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으로부터 분리하는, 악에서 떠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